짧은 한달 정도의 지금 시간 이내, 사실 한달 이내의 시간이죠. 저희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좀더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저희가 오늘이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에베소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좀 일관성 있게 봤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봤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희가 또 봤죠. 교회의 존엄성, 교회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이때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심지어는 이 세상의 현재 그 주관자라고 스스로 아주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탄도 결국 그때가 되면 그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결국은 왕이다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안타깝게도 고통 속에 심판에 빠지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며 그가 왕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다 아직은 그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에라도 교회는 온 세상에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 온 세상에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 할 얘기가 있고, 교회는 세상 앞에 선포할 게 있고,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싸움인데, 그 싸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싸움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위대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처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고 모든 만물 앞에 교회로 하여금 선포케 하시고, 물론 언뜻 보면 교회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경험이나 임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어려운 말이죠. 플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궁극적인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결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영광된 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존엄성과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는데요.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영어권 회중의 한 스몰 그룹이, 소그룹이 모여서 제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한 6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출석하시면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 한 부부가 스몰 그룹에 오셨어요. 남편은 백인인데요. 50대 한 후반쯤 되고, 아내는 비슷한 연령일 겁니다. 이제 흑인 자매님인데, 이두 부부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찾아 걸어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주 그 감정에 이렇게 복받쳐서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20여 년 전에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교회에 더 이상 멤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갖고 떠났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 아픈 그런 헐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자매가 그날 얘기하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정말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 다른 게 아니죠. 뭐 임상, 뭐 어떻게 사실 우리 한국 한인 이민교회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이 회중에 이처럼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연결이나 배경의 연결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영광스럽다. 나도 여기에 멤버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너무 귀한 얘기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손에 잡혀있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조립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속들이 온 곳에서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부속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온 거리를 다 합쳐보면 지구를 여덟 바퀴를 돈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 하나가 들리기 위해서 지구를 여덟 바퀴를 돌아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성도의 본질, 성도의 이 존엄성, 그리고 교회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까지 끌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이러한 길고 길고 긴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결국은 죽음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신 이 주님, 이것은 단순히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겁니다. 그죠? 단순히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거리 그것 이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를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손에 들어있는 핸드폰 하나가 기가 막힌 참 너무나 어메이징한 그러한 온갖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일이 단순히 우리가 뭐 19년 전, 20년 전에 개척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부터 떼어서 자꾸 나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서 있고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는 뭐냐면은 바로 일치성이다라는 것이죠. 일치성, 유니티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성도들이 하나를 이룬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 아래서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하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일치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메시지에 교회의 일치성의 의미를 몇 가지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연합을 향하여 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일치라는 말은 무슨 일치인가 하면은 교회의 목적에 있어서의 일치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똑같은 목적으로 뭉쳐 있다라는 것이죠. 딴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의미를 세상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모든 표현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자, 4장부터 명령의 내용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일체성을 갖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받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것, 과연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 에베소서 4장, 6장까지 연결되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4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합당한 삶으로 반영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 아들과 딸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해가 좀씩 되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있어요. 5장 8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둠에 둔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거기에 그렇게 따라가라. 5장 15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 같이, 믿음을 받은 자 같이 하라. 믿음을 받은 자 같이 하라.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6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죠?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겨드리는 바로 그러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왜 선교회를 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스몰그룹을 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당회를 하고 또 재직회를 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부르심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항상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왜 찬양대를 하고 있는가? 찬양대의 목적이 뭔가? 지금 가장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그 포인트가, 포커스가 뭔가, 그거를 놓치면 결국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을 분명히 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조엘 비키 그 목사님의 그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강의를 잠깐 여러분께 이제 얘기를 소개를 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교회의 작은 유닛이 가정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를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도대체 자녀를 왜 주셨는가?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 자녀로 하여금 뭐 운동선수가 되게 한다든지, 그 자녀로 하여금 뭐 심지어는 의사니 뭐 변호사니 뭐 엔지니어니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좀 해볼 만한 직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또 되면 또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부모들에게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느뇨 하는 것이 세례, 요한 세례의 문답입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목적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막 마음을 쏟고 막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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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이상으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설교, 그 기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서 결국은 대학으로 가고 뭐 사회로 진출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 그들의 뇌리 속에 들어와 있는 기억, 그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기억이 뭐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목회자로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마음에 기억되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마음에 컨빅션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가 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교육이 모든 퍼블릭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주 뭐 굉장한 비약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얘기죠? 목적을 확실히 알아라. 목적을 확실히 알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을 갖고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구절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먹지 말라 그랬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술을 어느 정도까지만 먹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을 가지고 방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 대단히 악한 일을 한 게 방탕이 아니라, 이 방탕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럼 뭐냐면 허비한다는 겁니다. 허비. waste. 왜 술 취하면 방탕하죠? 술 취하면 가야 될 길로 못 가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술이 취하면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진정 인격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자꾸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웨이스트한다. 술 취하면 결국은 너의 인생의 목적을 허비하게 된다. 그 순간에.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 존 파이퍼의 책 이름인데. 젊은 애들이 읽어야 돼요.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삶에 목적이 있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꼭 생각하며 항상 분별하며 살아라. 교회에 그런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 학기말고시가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방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분명한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그 영광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셨고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 계속 아무런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그게 방탕인 거죠. 어떤 가방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뻐질까? 뭐 좋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해봐야죠. 뭐 예쁜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모든 목적을 걸어놓은 것처럼 간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방탕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 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한다면 방탕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며 그 일치감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의 일치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관자가 한 분이라는 것이 일치입니다. 우리가 다 한 주인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다 한 주인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주인이 누구죠? 그 주인은 성령님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다시 5장 18절로 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이나 불처럼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역에 대한 한 각도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지 성령님을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thing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person입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주권자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룰러죠. 그는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오셔서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신 성령님께 그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주권자 되신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물건, 물체가 아니고 어떤 띵이 아니고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성령을 채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채우심, 이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심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예를 들자면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했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내가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처럼 바울의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누가 잡았어요? 바울이 잡은 게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그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 아주 애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누가 주관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관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것을 내가 수용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그 사실을 내가 붙든다. 믿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신 그 사실을 또 채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내가 수용한다. 성령이 주인입니다. 성령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성령이에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만 도구들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만 진행이 되면 돼요. 요새 뭐 도대체 누가 교회 중심이냐, 누가 교회 축이냐, 뭐 별하별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다 있어요. 뭐 목회자가 교회의 중심 축이냐,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다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요새 하던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implicit faith, 소극적인 의존적인 믿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 교회가 누구냐? 목사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구교의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붙들림 바 된 것을 붙드는, 물론 각자의 사역을 인정하고 서로 충만하게 섬겨주고 사역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뭐 목회자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뭐 목사가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하면 뭐 뭐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인사하면서 악수라도 한 번씩 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악수를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손을 잡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병균이 그 손에 있을까? 목사의 손이 능력의 손이 아니라 병균이 굴굴한 손으로 하여튼 대단해요, 의식이. 엄청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중심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8절에 다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메인이죠. 이게 메인 명령이죠.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이 중심적인 명령이 나오고요. 그 주 동사 명령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사라고 하나요? 이 파리서플이 네 개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또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 서로 화답한다는 게 여기 이제 중요한 이 하나의 이 설명인데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러면서 다닌다는 얘기일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를 설명하는 장인데 거기에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성령을 얼마나 의식 있게 기록했냐면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성령을 써줬어요. 하나의 찬송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통성을 가지고, 이 통합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화합하는, 화답하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말해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서로 나누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북미주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네이팔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이제 갔었어요. 그 1년마다 하는 총회가 있어가지고 열세 교단이 같은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진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 교단도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교단의 이제 대표 델레게이트로 가서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또 머더레이터로 섬기기도 하고 3일 동안 그 모임을 하는데 각 교회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뭐 매번 확인하는 거지만 이번에도 참 그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는 그 예배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는 몇몇 교단은 무반주로 노래를 합니다. 반주를 안 해요. 어떤 반주도 쓰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시편 노래만 합니다. 시편만. 다른 어떤 가사를 들이오죠. 그러니까 예배 질서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그래도 뭐 기타나 피아노나 뭐 신테사이저나 뭐 이런 악기들이 있으니까 흥을 돋구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음치들도 즐겁게 부를 수 있잖아요. 저의 그런 교회 저의 질문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만약에 목사가 음치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that is difficult 그러다 어렵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노래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분들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아주 정말 컨시스턴하게 나름대로 조금도 뭐 의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라는 것만 하겠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가 말하는 그 고백들이 아무 얘기나 하는 게 가끔 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가사인지 모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을 때 좀 거북해요. 그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위한 격려하는 그러한 곡일 수도 있죠. 시편에 나온 곡들 중에. 그러나 어떤 그냥 감정의 흐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흥에 겨워가지고 가는 뭐 멜로디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고백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고백을 함께 들리게 나누는 그러한 마음 뭐 우리가 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노래하며 찬송하며를 이제 하나의 유닛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즉 뭐 예배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하라. 주께 노래하라. 주님을 높여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생각과 질서이죠.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빨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나 제 스스로 제 자신의 어떤 그 컨디션에 대해서 자꾸만 자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싸워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자꾸 끊기니까 제 생각이. 내 생각을 하지 말고 forget about myself.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그죠? 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중심에 두고 하는 이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기 또 보니까 감사가 나오죠. 20절에 오늘은 특별히 이게 잘 맞는 말씀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감사. 마음의 감사. 마음의 감사. 오늘 2부, 3부 찬양대도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참 감사에 대한 내용이 풍성했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가 있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친 광야에서 감사하는 이 감사,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뭐 최근에도 교회에 어떤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직장을 좀 잃어버리고 집에 몰개지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다가 또 엊그제는 또 차가 망가져가지고 막 쏟아 부어지는 것 같고 막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런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 봤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이처럼 위대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냥 뜻 그러면 좀 가벼워 보이니까 어려운 단어, 경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경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오늘 매듭을 짓는 마지막 포인트로 가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메인 명령에서 연결되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피차 복종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소명 중심으로 가는 변화를 말하고 있죠.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일치.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의 일치, 두 번째는 우리의 주권자의 일치. 오직 한 분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 그의 귀에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충만함을 따라 인격적으로 그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는 것. 마지막 우리의 일치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섬김으로 일치되는 것. 피차 섬김의 일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교회나 또는 언약가정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특별히 22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제 가정, 하우스홀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정, 한 패밀리 또는 하우스홀드 안에 있는 이 한 집안에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관계. 지금 여기 보니까 관계적인 구조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구조는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일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주자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다 거기 다 기록할 수 있죠.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현세를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현세적인 구조와 질서가 있어요. 아니 뭐 종 두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주를 섬기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이야.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그 내용, 인사이드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여기에 나온 것이 옛날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너무 현대적인 감성을 가지고만 바라봐서도 안 되죠. 이게 2000년 전에 무슨 의미였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자매들이 요 구절을 얘기하면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목사님 제발 이 구절로 설교하지 말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좋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합시다. 근데 미싱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여성의 인권이나 무슨 뭐 직장의 어떤 그 그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근대적인 거죠. 미국에 미국만 해도요. 여성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게 1920년도부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2000년 전에 뭐 생각 하나만 하죠 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되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목숨 내놔 이거죠. 아내를 위해서. 그와 같은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을 마치 자기의 재산처럼 학대하고 어떨 때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마음껏 부리던 그런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에게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피차복종이에요. 피차복종. 더 놀라운 것은 종들과 상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종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주인에게는 재산이에요. 그러나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너희 믿는 상전들에게, 같이 믿는 상전들에게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상전들은 뭐예요? 상전들은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인가요? 9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저는 여기서 딱 멈췄어요. 야, 기가 막히다.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하라. 이게 가능해요? 그 질서 안에서? 그러나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부르심.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주인이니까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이 종을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합당하다. 보내야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네가 받되 이제는 형제로 받아라. 오네시모에게는 뭐라고 한 거죠? 너의 주인 빌레몬을 주님 섬기듯 섬겨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내면적인 레볼루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 좀 한번 액센트를 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뭐 사실은 전체 다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근에도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정성을 쏟아서 도왔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좀 그르쳐진 것 같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대상자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게 있어요. 거의 15년 이상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피곤함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뒤틀린 것 같아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 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도왔는데 그걸 받는 사람의 반응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야.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하겠지. 하나도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역이 그래요. 네? 사랑방에 명단에 올라왔는데 암만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아요. 아니, 그래도 메시지를 보냈으면 답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답을 안 해. 일단 전화번호부터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 맞는데 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거 내가 뭐하러 하지?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그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이거 정말. 마음에 그게 믿어지니까 다 해소되더라고요. 아깝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구약에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린 모든 눈물, 힘겹게 섬겼던 일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섬겼는데 내 맘대로 안 됐어. 아직도 제자리에 못 온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 또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죽게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피차 섬길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더라고요. 끝까지 섬겨요. 피차 서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을 뭘 해드리겠어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럼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내게 무슨 짐승을 갖다 주겠냐. 산의 모든 들짐승 다 내 거다. 비춰라. 그걸 내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에 감사와 확신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